30살의 청년 앙투안 로캉탱은 모자람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원인불명의 구역질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공원에서 마로니의 나무를 바라보던 그는 계시처럼, 사실은 형벌처럼 깨닫습니다. 인생엔 애초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모든 인간은 아무 의미 없이 그저 이 세상에 던져졌다는 것을 말이죠. 모든 것이 근거가 없다. 이 정원도, 이 도시도, 그리고 나 자신도. 이것을 깨닫게 되면 가슴이 메스꺼워지고 모든 것이 둥둥 뜨기 시작한다. 이건 구역질이다. 20세기 초 유럽 문단과 철학계를 뒤흔들었던 실존주의의 선두주자죠. 사르트르의 소설 구토에서 한 구절 읽어보았습니다. 프랑스에서 로캉탱이 구토하는 동안 독일에서는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전 세기의 구석을 벗어나 자유를 맛볼 수 있다고 믿는 순간 속이 텅 빈 허공에 뜬 자신의 존재부터 발견한 20세기 초 청년들의 초상이었죠. 자신이 한낱 벌레 같다는 비극적인 자각,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텐데요. 이런 자각의 일부분을 우리는 카프카에게 빌어왔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자아에 대한 근대적인 자각이죠. 아웃사이더 특집으로 함께하는 11월에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책 읽어주는 남자 이승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이든입니다. 카프카의 변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까미 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은 사르트르도 나오고 프랑스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사실 카프카가 변신을 발표했을 때 유럽 지성계를 주도하던 프랑스에서도 많이들 몰랐다고 합니다. 사르트르는 처음에는 카프카란 이름을 듣고 웃었다죠. 하지만 이후에 카프카에게 반해서 적극 알렸다고 합니다. 그들의 실존주의 철학의 핵심을 카프카가 문학적으로 잘 형상화했기 때문인데요. 실존주의 철학 사조에 대해서는 투데이스 북마크에서 더 알아보기로 하고요. 카프카, 까미, 사르트르는 19세기를 막 벗어난 인류가 막 눈뜨기 시작한 인간 운명의 부조리, 인간 존재의 불안을 탁월하게 형상화한 대표적인 작가라는 점만 더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아웃사이더 특집으로 함께하는 한 달 첫 작품 변신의 책 선물 이벤트 하고 있죠.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홈페이지 감상 게시판에 감상문을 올려주시는 분 중에서 몇 분을 선정해서 도서출판 민음사에서 변신 번역서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감상문 올리시려면요, 영미문학관,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 오시는 방법 아셔야겠죠. 영미문학관 홈페이지 home.ebs.co.kr/englit,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게시판,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은 EBS underbar Englit, ENGLIT. 편하신 곳으로 감상문 사연 보내주십시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감상하는 작품은 홈페이지 대본 게시판에서 미리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지난 방송은 다시 듣기와 팟캐스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오늘 첫 음악은요, 지미 클리프의 Many Rivers to Cross입니다. 이 음악 듣고요, 카프카의 변신 감상 시작하겠습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그레고르 잠자는 가난한 청년 가장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누이 동생, 가족 모두 그만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난 그레고르는 자신이 커다랗고 흉측한 벌레로 변해버린 것을 발견합니다. 그 후 모든 것이 변해버립니다. 믿었던 회사에서 해고를 당합니다. 가족들은 충격과 절망에 빠집니다. 그러나 당장의 생활고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유일한 위안은 그를 오빠라고 믿어주는 여동생입니다. 여동생은 그에게 먹을 것도 주고 방도 치워줍니다. 하루 종일 소파 밑에 누워있다가 여동생이 가져다주는 썩은 음식을 먹고 창밖을 바라보는 것이 그레고르의 일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일상도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그레고르가 변신한 지 한 달째였죠.
1 occasion, about 1 month had already gone by since Gregor's transformation, and there was now no particular reason any more for his sister to be startled at Gregor's appearance. She arrived a little earlier than usual and came upon Gregor as he was still looking out the window, immobile and well positioned to frighten someone. It would not have come as a surprise to Gregor if she had not come in, since his position was preventing her from opening the window immediately. But not only did she not step inside, she even retreated and shut the door. A stranger really could have concluded from this that Gregor had been lying in wait for her and wanted to bite her. Of course, Gregor immediately concealed himself under the couch, but he had to wait until noon before his sister returned, and she seemed much less calm than usual. From this, he realized that his appearance was still intolerable to her and must remain intolerable to her in future, and that she really had to exert a lot of self-control not to run away from a glimpse of only the small part of his body which stuck out from under the couch. In order to spare her even this sight, one day he dragged the sheet on his back and onto the couch. This task took him 4 hours, and arranged it in such a way that he was now completely concealed, and his sister, even if she bent down, could not see him. If this sheet was not necessary as far as she was concerned, then she could remove it, for it was clear enough that Gregor could not derive any pleasure from isolating himself away so completely. But she left the sheet just as it was, and Gregor believed he even caught a look of gratitude when, on 1 occasion, he carefully lifted up the sheet a little with his head to check, as his sister took stock of the new arrangement.
Gregor가 변신한 지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여동생은 평소보다 더 일찍 퇴근해 집에 돌아왔다. 그리고 그레고르가 창밖을 바라보는 것을 보았다. 사람 크기만한 벌레가 그렇게 창가에 서 있으니 지나가던 사람이 보기라도 하면 놀랄 게 분명했다. 여동생으로선 놀라울 것이 못 되었다. 그가 창밖을 구경할 수 있도록 의자까지 갖다 놔주고 창문까지 열어놔주지 않았던가. 그런데 여동생은 달라졌다.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기겁을 하고 놀라는 것이었다. 여동생은 뒤로 물러서면서 문을 쾅 닫아버렸다. 그레고르는 얼른 소파 밑으로 숨어버렸다. 여동생이 다시 나타난 건 그날 점심때였다. 보통 때보다 훨씬 불안해 보였다. 그레고르는 절망했다. 동생은 그를 끔찍해하고 있었다. 그의 몸 일부만 봐도 도망치고 싶어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숨어있을 방도를 마련했다. 어느 날 그레고르는 침대 시트를 등에 실어서 소파 위로 날라다 놓았다. 그리고 그 속으로 완전히 몸을 숨겼다. 이렇게 하는 데에만 4시간이 걸렸다. 과연 여동생은 만족해야 하는 것 같았다. 그레고르가 그녀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 머리로 시트를 살짝 쳐둔 순간 그녀가 고마운 눈빛으로 자기를 쳐다본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한편 그레고르의 부모님은 2주일 동안 그의 방에 들어올 엄두도 내지 못했다. 하지만 여동생이 그레고르를 위해 하는 일은 전적으로 인정해 주었다. 여동생은 그레고르와 부모님을 잇는 메신저였다. 그 덕에 어머니는 두려움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아들을, 벌레가 된 아들을 만나고 싶어 했다.
Let me go to Gregor. He's my unfortunate son. Don't you understand that I have to go to him? Gregor then thought that perhaps it would be a good thing if his mother came in. Not every day, of course, but maybe once a week. She understood everything much better than his sister, who, in spite of all her courage, was still merely a child, and in the last analysis, had perhaps undertaken such a difficult task only out of childish recklessness. Gregor's wish to see his mother was soon realized. While during the day Gregor, out of consideration for his parents, did not want to show himself by the window, he could not crawl around very much on the few square meters of the floor. He found it difficult to bear lying quietly during the night, and soon eating no longer gave him the slightest pleasure. So for diversion, he acquired the habit of crawling back and forth across the walls and ceiling. He was especially fond of hanging from the ceiling. The experience was quite different from lying on the floor. It was easier to breathe. A slight vibration went through his body. And in the midst of the almost happy amusement, which Gregor found up there, it could happen that, to his own surprise, he let go and hit the floor. However, now he naturally controlled his body quite differently than before, and he did not injure himself in such a great fall. Now his sister noticed immediately the new amusement which Gregor had found for himself, for as he crept around, he left behind here and there traces of his sticky stuff. And so she got the idea of making the area where Gregor could creep around as large as possible, and thus removing the furniture which got in the way, especially the chest of drawers and the writing desk. But she was in no position to do this by herself. She did not dare to ask her father to help, and the servant girl would certainly not have assisted her, for although this girl, about 16 years old, had courageously remained since the dismissal of the previous cook, she had begged for the privilege of being allowed to stay permanently confined to the kitchen, and of having to open the door only in answer to a special summons. Thus, his sister had no other choice but to involve his mother at a time when his father was absent.
Gregor에게 갈 거야. 불쌍한 내 아들. 왜 내가 내 아들한테 가겠다는데 왜 이해를 못하는 거야?
어머니는 절규를 했다. 방에서 어머니 말을 들은 그레고르도 마음이 약해졌다.
내일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쯤은 오셔도 좋을 것 같아. 아무래도 어머니가 동생보다 더 이해를 잘 하실 거야. 그레테는 기특하지만 아직 너무 어리니까.
어머니를 보고 싶은 그레고르의 소망은 곧 이루어졌다. 낮엔 부모님을 생각해서 창가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하루 종일 방바닥에 엎드려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다. 먹는 것도 금방 실증이 났다. 그레고르는 새로운 습관을 갖게 되었다. 벽과 천장을 기어다닐 수 있게 된 것이다.
천장에 매달리니까 기분이 좋은데 방바닥에 엎드려 있는 것하고는 완전히 딴판이야. 숨쉬기도 훨씬 낫고 가볍게 몸이 떨리는 게 짜릿해.
천장에 매달려 있다 떨어지기도 했지만 다치는 법은 없었다. 여동생이 벌레가 된 오빠의 새로운 습관을 눈치챘다. 그도 그럴 것이 그레고르가 여기저기 기어다니면서 사방에 끈끈한 점액을 흘려놓았기 때문이었다.
자유롭게 돌아다니려면 가구를 치워줘야 할 텐데 나 혼자는 할 수 없고 아버지는 기겁하실 게 분명하고 어쩌지? 그래, 아버지 안 계실 때 어머니에게 부탁하자.
어머니는 딸의 제안에 기뻐했지만 정작 방에 들어가는 건 무서워했다.
엄마,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오빠는 안 보여요.
어머니는 벌레가 된 아들의 방에 처음으로 발을 내디뎠다. 그리고 텅 빈 벽을 바라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다.
우리 불쌍한 아들. 그런데 얘, 그레테, 가구를 다 치워버리면 그레고르가 서운해하지 않을까?
'Isn't it a fact?
that by removing the furniture, we're showing that we're giving up all hope of an improvement and are leaving him to his own resources without any consideration. I think it would be best if we tried to keep the room exactly in the condition it was in before, so that when Gregor returns to us, he finds everything unchanged and can forget the intervening time all the more easily. As he heard his mother's words, Gregor realized that the lack of all immediate human contact, together with the monotonous life surrounded by the family over the course of these 2 months, must have confused his understanding, because otherwise he could not explain to himself how he, in all seriousness, could have been so keen to have his room emptied. Was he really eager to let the warm room, comfortably furnished with pieces he had inherited, be turned into a cavern in which he would, of course, then be able to crawl about in all directions without disturbance, but at the same time with a quick and complete forgetting of his human past as well? Was he then at this point already on the verge of forgetting, and was it only the voice of his mother, which he had not heard for a long time, that had aroused him? Nothing was to be removed. Everything must remain. In his condition, he could not function without the beneficial influences of his furniture. And if the furniture prevented him from carrying out his senseless crawling about all over the place, then there was no harm in that, but rather a great benefit. But his sister unfortunately thought otherwise. She had grown accustomed, certainly not without justification, so far as the discussion of matters concerning Gregor was concerned, to act as a special expert with respect to their parents, and so now the mother's advice was for his sister sufficient reason to insist on the removal, not only of the chest of drawers and the writing desk, which were the only items she had thought about at first, but also of all the furniture, with the exception of the indispensable couch. "가구를 다 치워버리면 그 애의 병세가 나아질 거란 희망도 포기하는 것 같잖니. 그럼 그레고르는 버림받은 기분이 될 거야. 그러니까 가구는 그냥 놔두자. 그레고르가 다시 들어왔을 때 전과 달라진 게 없다는 걸 보여줘야지."
내 머리가 어떻게 된 건가? 발레로 산 지 너무 오래돼서 아무 생각도 못하는 건가? 어머니 말이 맞다. 이 방은 내 방인데 어떻게 이 방을 싹 치워버리길 바랄 수 있는 거지? 썰렁한 동물로 만들고 싶어서? 물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는 있을 거야. 하지만 그러다 인간으로서의 과거를 잃어버릴지도 몰라. 아니야, 난 이미 잊고 있었어. 잊고 있다가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린 거야. 가구를 치워서는 안 돼. 아무것도 치워서는 안 돼.
그러나 여동생은 달랐다. 어느새 여동생은 집안의 결정권을 쥐고 있었다. 부모에게 맞섰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버릇이 생겼다.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의 반대는 도리어 여동생의 결심을 고집으로 바꾸어 버렸다. 거기엔 사춘기 소녀 특유의 묘한 독점력도 있었다. 여동생은 부모도 어쩌지 못하는 존재, 벌레가 된 오빠를 혼자서만 대하고 싶었다. 오로지 자기만 오빠의 방에 들어가고 싶었다.
Although Gregor kept repeating to himself over and over that really nothing unusual was going on, that only a few pieces of furniture were being rearranged, he soon had to admit to himself that the movements of the women to and fro, their quiet conversations and the scraping of the furniture on the floor, affected him like a great commotion stirred up on all sides. And so firmly was he pulling in his head and legs and pressing his body into the floor, he had to tell himself unequivocally that he would not be able to endure all this much longer. They were cleaning out his room, taking away from him everything he cherished. They had already dragged out the chest of drawers in which the fret saw and other tools were kept, and they were now loosening the writing desk, which was fixed tight to the floor. The desk on which he, as a business student, a school student, indeed even as an elementary school student, had written out his assignments. At that moment, he really did not have any more time to check the good intentions of the two women, whose existence he had in any case almost forgotten, because in their exhaustion they were working really silently, and the heavy stumbling of their feet was the only sound to be heard. And so he scuttled out. The women were just propping themselves up on the writing desk in the next room in order to take a short breather. He changed the direction of his path 4 times. He really did not know what he should rescue first. Then he saw hanging conspicuously on the wall, which was otherwise already empty, the picture of the women dressed in nothing but fur. He quickly scurried up over it and pressed himself against the glass, which held it in place and which made his hot abdomen feel good. At least this picture, which Gregor at the moment completely concealed, surely no one would now take away. He twisted his head towards the door of the living room to observe the women as they came back in.
"여동생 그레테와 어머니는 결국 그레고르의 방에서 가구를 내가고 있었다. 그레고르는 마음을 추스리려고 애를 썼다.
별것 아니야. 그냥 가구 몇 개가 나가는 거야. 하지만 견딜 수 없어. 두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가구가 긁히는 소리가 나. 무서워. 무슨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아니야. 바닥에 바짝 붙어있으면 괜찮을 거야. 소용없어. 안 돼. 내가 아끼는 모든 것은 다 내 가고 있어. 내 서랍장, 내 책상.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했던 책상인데."
그레고르는 참을 수 없었다. 그래서 소파에서 뛰쳐나왔다. 두 여자는 마침 옆방에서 잠시 쉬고 있었다. 그레고르의 눈앞에 한 여인의 그림이 있었다. 모피로 몸을 감싸고 있는 여자를 그린 그림이었다. 그레고르는 재빨리 벽을 타고 올라갔다. 액자 유리에 몸을 붙이고 꽉 눌러댔다. 뜨거운 배가 차가운 유리에 닿으니 기분이 좋았다.
"이 그림만큼은 안 돼! 이건 내 거야!"
어머니와 여동생이 어느새 돌아오고 있었다.
"So, what shall we take now?" said Grete and looked around her. Then her glance met Gregor's from the wall. She kept her composure only because her mother was there. She bent her face towards her mother in order to prevent her from looking around and said, although in a trembling voice and too quickly,
"Come, wouldn't it be better to go back to the living room for just another moment?"
Grete's purpose was clear to Gregor. She wanted to bring his mother to a safe place and then chase him down from the wall. "Well, let her just try." He squatted on his picture and did not hand it over. He would sooner spring into Grete's face. But Grete's words had immediately made the mother very uneasy. She walked to the side, caught sight of the enormous brown splotch on the flowered wallpaper, and before she became truly aware that what she was looking at was Gregor, screamed out in a high-pitched, raw voice,
"Oh God! Oh God!"
and fell without outstretched arms, as if she was surrendering everything, down onto the couch and lay there motionless.
"Gregor, you..."
cried out his sister with a raised fist and an urgent glare. Since his transformation, these were the first words which she had directed right at him. She ran into the room next door to bring some spirits or other with which she could revive her mother from her fainting spell. Gregor wanted to help as well. There was time enough to save the picture, but he was stuck fast on the glass and had to tear himself loose forcibly.
"Ciao, Ma. 이제 뭘 나를까요?
그레테가 그렇게 말하며 주위를 둘러본 순간 그녀는 벽에 붙어있던 그레고르와 눈이 마주쳤다. 하지만 그레테는 애써 태연한 척을 했다. 어머니는 아직 눈치를 못 채고 있었다. 그레테는 어머니가 둘러보지 못하게 어머니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가요, 엄마. 잠깐 거실에 나가 있을까요?
그레테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그레고르는 그레테의 의도를 눈치채고 있었다.
그래, 어머니를 안전하게 모셔놓은 다음에 날 벽에서 끌어내리려는 거지. 어디 해봐. 내가 이 그림을 내어주나. 그림을 내어주느니 차라리 너의 얼굴에 뛰어들 거야.
어머니는 그레테의 불안을 눈치챈 모양이었다. 옆으로 비켜서다 꽃무늬 벽지에 붙은 거대한 갈색 얼룩을 발견하고 말았다.
오, 하느님! 오, 오, 하느님!
어머니는 그 얼룩이 그레고르인지도 모르면서도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두 팔을 쫙 벌린 채 소파 위로 쓰러졌다.
그레고르 오빠, 정말 이럴 거야?
여동생은 주먹까지 치켜들며 매서운 눈으로 그레고르를 노려보았다. 그레고르가 변신한 후 여동생이 말을 건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여동생은 어머니를 깨어나게 하려고 옆방으로 달려갔다. 그레고르도 돕고 싶었다. 그래서 바닥으로 기어 내려가 여동생에게 달려갔다. 정작 할 수 있는 건 여동생 뒤에 서 있는 것뿐이었지만.
Then he also scurried into the next room, as if he could give his sister some advice, as in earlier times. But then he had to stand there idly behind her, while she rummaged about among various small bottles. Still, she was frightened when she turned around. A bottle fell onto the floor and shattered. A splinter of glass wounded Gregor in the face, and some corrosive medicine or other dripped over him. Now, without lingering any longer, Gritty took as many small bottles as she could hold and ran with them into her mother. She slammed the door shut with her foot. Gregor was now shut off from his mother, who was perhaps near death thanks to him. He could not open the door. He did not want to chase away his sister, who had to remain with her mother. At this point, he had nothing to do but wait, and overwhelmed with self-reproach and worry, he began to creep and crawl over everything. Walls, furniture, and ceiling. Finally, in his despair, as the entire room started to spin around him, he fell onto the middle of the large table.
벌레 오빠가 뒤에 와 있는 것을 본 여동생은 놀라서 비명을 질렀고 그 바람에 약병 하나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박살이 났다. 병유리 조각 하나가 그레고르의 얼굴에 상처를 냈다. 그리고 부식성의 약물이 그 주위로 흘러들었다. 그레테는 그 길로 어머니에게 달려갔고 그러면서 문을 탕 닫아버렸다. 자책감과 걱정으로 그레고르는 사방을 기어다니기 시작했다. 벽, 가구, 천장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기어다녔다. 한참을 그러자 방 전체가 그의 주위를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마침내 그레고르는 절망에 휩싸인 채 커다란 식탁 한복판으로 뚝 떨어졌다. 투데이즈 북마크.
카프카의 변신은 사르트르나 까미 같은 프랑스 실존주의 사상가들의 큰 환영을 받았다고 하죠. 실존주의 철학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프랑스와 독일에서 크게 유행한 철학 사조입니다. 합리주의나 실증주의 사상에 반대하여 인간 개인의 존재와 존재의 자유를 부르짖었죠. 실존주의는 철학뿐만이 아니라 정치, 문학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데요. 특히 카프카는 사르트르나 까미보다 윗선배로서 실존주의 문학의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태어났으나 의미는 없는 존재, 죽음만이 자명할 뿐 아무것도 분명하지 않은 인생, 형벌 같은 자유, 자유를 조롱하는 인생의 모든 부조리. 실존주의 사상가들은 카프카에게서 그들이 인생에서 보았던 모든 비극을 발견했죠. 그것도 우화의 언어로 말입니다.
카프카의 변신은 연출만 달리하면 코미디로 풀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벌레가 등장하니까요. 특히나 저는 인섹트 포비아가 있거든요.
아하.
네, 아주 조그만한 벌레도 보면 아주 진짜.
의외로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어요.
네, 오늘 제가 소리 지른 거에 한 10배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시력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은 벌레가 잘 보인대요.
진짜 왜 이렇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코믹 호러 장르가 호러,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호러의 요소가 있군요.
아주 다분하죠.
헐리우드 애니메이션 예고편이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저 호러라니까요.
뭐, 아이가 커졌어요? 이런 거 말고. 오빠가 벌레가 됐어요?
아.
사실 이런 희극적 요소들은요. 꽤 그로테스크하게 다가오죠. 그런 만큼 익숙해 있던 기존 현실에 대한 인식의 균열을 내는 것. 그것이 카프카의 의도였다고 합니다.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네요. 영미문학관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영미문학관 협찬 상품입니다. 미눔사에서 카프카의 변신 시고르사를, 알마에서 임지선의 청춘 에세이 현시창을, 뮤직컴퍼스에서 프랑스 가수 파트리샤 카스의 새 앨범 가스 샹트 피아프를, 아로마테라피와 자연주의 제품 쇼핑몰 맑을담에서 아로마 선물 세트를, 에이스 스탠드에서 플라워 독서대를, CL팜에서 3초 만에 녹여먹는 필름형 가글 애니센스를, 청호건강에서 유기선식 든든한 아침 만찬을, 홈플러스 식품 매장에 위치한 아티제 블랑제리에서 맛있는 케이크 교환권을 드리고요. 공연 관람권도 있습니다. 11월 24일 토요일 7시 대학로 예술극장 무대에 오르는 연극 죄와 벌,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감상하시면서 들으신 음악 Alison Chains의 Nutshell, 인생의 부조리와 덧없음을 노래했죠. 그리고 그 전에 들으신 건요, Dave Matthews였습니다. Some Devil,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11월 특집, 바로 아웃사이더와 함께하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카프카의 변신, 벌레가 되어버린 남자의 이야기를 감상하고 계시죠. 다음 주에는요,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시 고독한 괴물이 등장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이 특집의 타이틀을 떠올리는데 큰 도움을 준 작품, 까미의 이방인 준비했습니다. 상식을 완전히 거부한 이다나의 이야기. 아, 그리고 마지막 작품은요, SF입니다. Science Fiction, H.G. Wells의 투명인간. 와우,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십시오. 오늘 마지막으로 고른 음악은요, Gary Wright의 Dreamweaver입니다. 이 음악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변신 다섯 번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책 읽어주는 남자 이승열이었습니다.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일린이었습니다. See you all tomorrow.